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장 제도 속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과 동일한 연약함과 죄성을 가진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전혀 다른 신비한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정해진 특별한 약속의 대제사장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단 한 분뿐인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바로 그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대속하신 위대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기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는 동안에 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통곡과 눈물로 우리들을 위한 간구와 기도에 집중하신 모습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이 사실이 증명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직이 주는 이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은 그 위대한 대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떤 경로와 어떤 대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완성되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은 결국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의 그 목적과 당위를 성도는 진리 안에서 언제나 더 깊이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존귀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질 때 우리는 삶의 모든 고난과 시련과 절망과 괴로움을 넉넉히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고 성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더 깊은 진리의 깨달음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아기일 때는 먹는 것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가 아기가 점점 자라나고 소화 능력이 향상되어 가면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완전히 성인이 되면 이제는 더 질기고 단단한 더 고칼로리의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이런 음식은 결국 에너지를 만들고 소모하는 데 유효하게 사용되기 마련입니다. 이제 성경은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이 핍박과 회유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기 위해서는 신앙이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운 개념이 될수 있겠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신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그의 믿음은 정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는 나무가 있고 그렇다고 죽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이 멈추거나 더디 자라는 나무도 있을 것입니다. 잘 자라는 소가 있고 늘 병들고 힘이 없는 살이 찌지 않는 소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믿음이 좀처럼 자라지 않고 신앙의 괄목할 성장과 변화가 보이지 않으며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수준의 신앙의 모습으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에 관해서 우리에게 할 말이 많으나 진술하여 해석하기 어렵다. 너희가 듣는 것들에 둔하게 되어 왔기 때문에 라고 직역이 됩니다.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대제사장과 직무상 유사하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매우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런 어려운 주제를 더 많이 설명하고 싶지만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인들 그리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같이 난해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이러한 일에 둔감한 자들이 있어서 진리를 더 충분히 설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난해하고 딱딱한 교리적 설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성과 경험과 일반적인 지식 혹은 언어학적으로 볼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고 때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조차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잘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도 않으며 그러니까 졸음이 오고 딴 생각이 들기 마련이고 예배와 그 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대해서 실증과 권태를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이해력이 깊어지지 못하면 그만큼 진리를 깨닫는 범위도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자는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며 그 뜻을 깨닫는 일에 힘써야 되고 이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각과 이해력을 키워야 하고 성경을 보는 눈이 점점 더 열리기를 노력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시편 25편 14절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진지함이 반드시 신앙의 성장에서 필요한 요소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그 뜻을 깨닫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은 그런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깨닫고 이해하기를 갈망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학교에 데려다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자 하는 동기나 마음이 그 학생에게 없으면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결코 공부를 잘할 수 없듯이 신앙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영적인 까막눈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기 위해 진지하고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노력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베르야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이게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것인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성경을 안 보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절대로 깊어질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글을 배우는 어린아이가 한 단어에서부터 더듬더듬 시작해서 결국 한 문장을 말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어휘력과 논리력이 발달하면서 이제 말을 잘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영혼의 귀가 열리고 영혼의 눈이 열리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자기의 삶의 것을 적용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성도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고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자격증을 따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목표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어려우면 포기하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자격증을 따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승진을 하고 직장에서 주어진 일이나 사업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머리를 짜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출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아니면 하루에 10시간씩 3년을 어떤 일에 노력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콜로라도 대학교의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이 1993년 미국에서 발표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학문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음에도 예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지 않다면 그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했던 시간은 그럼 극히 적은 시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다닌 이유가, 예수를 믿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면 그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그저 행복해지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다각도로 여러 대상과 비교하면서 이것을 논증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영적으로 미숙한 자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전하고자 할 때 부딪히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지성을 내던진 채로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한, 뭘 자꾸 보고 듣거나 하는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가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약과 신약의 계시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알아가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성경이 정확히 해석되어 선포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 그것이 적용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기 위한 지성적인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탁월성과 독보성, 완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멜기세덱을 실례로 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문득 여기서 설명을 잠시 멈추고 본소의 수신자들인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영적으로 이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은, 신앙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더 분발하여서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함을,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신자는 어떤 일들을 각오해야만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또한 경과된 시간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교사들로 있어야 할 때, 다시 너희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의 시작의 기본 요소들을 가르칠 필요를 너희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그리고 저제 필요를 가지게 되어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의 때가 오래므로라는 의미는 이 글을 읽는 수신자들인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이 최초로 선포된 곳이고, 최초의 기독교 교회들이 세워진 곳이고, 그들 중에 나이가 많은 이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직접 그것을 들은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때에 정통한 자들이 적지 않았던 히브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더 확장된 지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시대에 그들이 살았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 신앙의 연륜이 그만큼이나 오래되었음에도 그들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의 정통한 교사가 되어 있을 법한 이런 시간이 훨씬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적인 요소들,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들조차도 또다시 누군가에게 배워야 될 만큼의 여전히 신앙의 초보적인 수준밖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받고 있었습니다. 비유로 이르기를 아직도 젖을 먹고 있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수준밖에 되지 못했다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성장해 나아가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배웠고 그 진리가 그 영혼에 어떤 깊은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가 성경과 교리에 체계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결국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깊이 십자가를 체험하게 되므로 고백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의 그 유무가 중요할 뿐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후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교리적인 지식이 깊이 쌓여감으로 인해서 그가 받은 구원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얼마나 충만히 누리고 있으며 그 은혜를 현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성숙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그 신앙의 중심이 말씀이 아닌 기독교적인 그저 친숙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지금까지 전부였다면, 그래서 찬양도 부르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를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깊이가 자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고 반드시 깨달아야 될 단단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신칭의 의미도 예정의 교리조차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릇된 개념에 대해서도 또 고차원적인 성경의 여러 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그것을 올바로 알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초보적인 어린아이의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신학생입니까?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뭔 그리 어려운 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아, 예정을 모르면 어떻고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이냐 전가냐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삼위일체를 뭐 양태론으로 이해하든 삼신론으로 이해하든 그게 뭐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유효적 부르심은 뭐고 보편적 부르심은 뭐고 그리스도의 양성과 삼중직 뭐 이런 거 못하면 그럼 지옥 가는 겁니까? 이런 어린아이 같은 질문들을 한단 말입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누군지, 로마서의 저자가 누군지, 십계명을 정확히 외우거나 있는지,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누군지, 바로에게 내린 열 가지 재앙들을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들의 이것을 지금 정확히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외로 굉장히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냐고 질문했을 때 미국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의 80%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누가 한 말입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나온다고 믿는다 이거죠. 복음주의, 미국의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의 80%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뭘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에 대한, 교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시험을 본다면 성경에 대한 우리의 성적표는 몇 점이 될까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 바로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의 깊은 지식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자들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무게가 지극히 가볍기 그지없는 신앙,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성경을 향해서 멈추지 않는 열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의 언어 속에서도 그가 보여주는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언제나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감격이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어 가시 같은 까다로운 사람일지라도 그를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줍니다.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역시 그의 삶에서 그가 보여주는 모든 말과 행동 속에 감추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갔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병적인 유아기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은 오늘도 목사의 마음에 한없는 아픔과 슬픔의 이유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저의 잘못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는 깊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안타까움으로 이 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쉽게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뒤로 물러가 버리는 그들을 보면서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깊이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써내려 갔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그것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쉬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장이 멈추어버린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고통.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렇게 성경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다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목사의 마음이 때때로 무너져 내리는 것은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의 뒤로 물러감 때문이 아닙니다. 아직 어린 사람들의 넘어지고 쓰러짐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눈물로 섬기고 주를 위해 함께 충성을 다함으로 동역해 나아가야 할 분들이 어이없이 시험에 들고 뒤로 물러가고 쓰러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겪다 보면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총체적 목회의 무능 때문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깊은 자책에서부터 때로는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음에도 여전히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영혼들과 이 척박한 목회의 현장에 대한 낙심과 회의에 모든 힘을 잃어버릴 때가 엄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결국 그 하나님의 열심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변화되지 않고 더 성장해 나아가지 않고 있는 성장이 멈추어버린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애타는 마음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언제나 지체들을, 교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나 자기만을 생각하며 투정하고 불평하는 자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자일 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붙들어주고 다가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아픈 줄 알지만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그들이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아픔은 깊이 밀어넣고 언제나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고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고 충성하고 주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언제나 숨어서 조용히 묵묵히 섬기는 그들이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아픔을 참지 못합니다. 조금만 아프고 배가 고프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주위 사람들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기 때문에 지금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허리에 어깨에 온몸이 쑤시는 만성 통증을 짊어지고도 오늘도 아무 말 없이 새벽에 일어나 일을 하러 나갑니다. 어머니는 열이 펄펄 끓어올라도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또다시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의 그 무거운 짐과 고통을 그렇게 자식들에게 애써 감추면서 인생의 힘겨운 길들을 감당합니다. 성숙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많은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들려오는 말이 상처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이젠 지쳤어요.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만 나가겠습니다. 이런 지옥 방언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래서 때론 지체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혼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감격스러워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탄식하는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사 재직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오늘까지 나의 모든 신앙과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냉정한 평가를 해 주실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라지 않는 자녀는 부모의 깊은 슬픔과 아픔이듯이 성숙해 가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 고스란히 주님의 마음을 검게 그을리게 하는 존재들일 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어 그럼 왜 자라지 못했는지, 그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13절과 14절. 왜냐하면 저질 함께 나누는 모든 자는 의의 말씀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유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다. 그들은 지각의 실행 때문에 선과 그리고 악의 구별을 위하여 훈련되어 왔던 지각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자는 여전히 젖을 먹는 자를 의미합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는 엄마의 젖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은 소화시킬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가 성장해 가는데도 계속 젖만 먹으려고 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유식을 하고 이후에 밥을 먹고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해서 결국 질긴 고기까지 소화시킬 수 있는 성장한 사람이 되어 가야 정상입니다. 몸은 자라서 성인이 되었는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한다면 성경은 그를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 더 깊은 진리를 깨닫고 더 강력한 말씀을, 때로는 책망과 훈계의 말씀까지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 만큼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만 엄마 아빠가 소리를 지르면 이내 눈물을 터뜨리는 아이처럼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훈계와 책망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가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등불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강렬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문제는 우리의 우둔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 강렬한 빛의 대부분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온 마음으로 그 말씀에 집중하고 언제나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이어질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영혼이 자라갈 수 있는데, 언제나 우리의 마음 안에는 타락한 감정들이 이끼처럼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이나 반항심, 불편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육신의 욕망이나 탐욕, 자존심, 세상의 물질에 대한 염려, 사람에 대한 갈등, 적개심 이런 등등이 우리 영혼 가운데 깨어진 유리조각처럼 넓게 퍼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데 언제나 회방을 받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보다는 언제나 세상에 속한, 내 자신에 속한 공허한 것들에 항상 마음을 빼앗기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심오하고 깊은 진리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는 번번이 집중할 수 없고, 무엇인가를 깨닫거나 얻을 수 있는 날들이, 얻을 수 없는 날들이 지루하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 가속되고 진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자 하는 동기는 모두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보이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군사처럼 몰려오게 되고 진리를 결국 거부하기에 이르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영혼의 상태까지 내려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전혀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의 먹여주어야 먹고 닦아주어야 닦는 이런 수동적인 신앙의 태도에서 속히 벗어나지 않으면 결국 영적인 깊은 침체 늪에 빠져서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되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된단 말입니다.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언제나 쉬 죄의 유혹에 무너지고 타락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시간들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거짓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아이를 잘 보십시오. 잘 속아 넘어갑니다. 어른들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고 지성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영혼의 귀가 얇아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들에 휘둘립니다. 그릇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말에 잘 현혹되고 마음이 동요합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할 때 신자는 세상의 정신과 철학과 사상과 이념에 치우치게 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의 사상이나 시대의 정신에 미혹되고 그런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반지성주의입니다. 깊이 있는 성경의 지식을 배우고 깨닫는 것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신앙의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되고 자칫 그 신앙이 좌초하게 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 얼음 같은 차가운 영혼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을, 무식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바다처럼 넓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우매한 사람일수록 자신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잘 믿고 있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 진리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타인을 가르치기 이전에 내 자신의 수많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무엇이 의이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사해 준 원인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의 그 복음을 경험한 바 없고 자기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자기의 무지함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리스도를 아는 어떤 신령한 지식과 은혜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은 길가와 가시밭과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그의 영혼 속에서 결실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젖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과 형통만이 전부라고 믿는 자들은 진실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종교 생활만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복음을, 그 진리를 경험하는 종교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가치를 추구하거나 그것을 갈구하는 신앙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며 따라서 그런 믿음은 결코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 헬라어로 네피오스, 유아를 가리킵니다. 유아. 올바른 언어를 구사하거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결핍된 이런 상태나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없는 도덕적 기준이 없는 그 마음의 유치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남아있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란 말입니까?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의 문제입니까? 당신의 몸은 어린일지 모르나 그대의 영혼이 아직 유아기에 머물러 있어 자라지 않고 있음을 누구를 탓하고 원망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갓난아이처럼 전혀 성장하지 않는 영혼으로는 결코 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오직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화와 감동과 깨달음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거나 성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가서 CCM 집회 백날 가서 노래 부르고 눈물 흘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걸로 믿음이 자라나. 성령의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 성령의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풍성한 생명의 깨달음이 그 영혼 가운데 깊이 각인되고 그의 인격을 숙성시켜서 그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 자와 대주를 이루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지각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선과 악의 구별을 위해 훈련되어 왔던 자들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젖이 갓난아기의 음식이라면 단단한 음식은 성인의 것입니다. 장성한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은 텔레이오스인데 그 의미는 완전한, 성숙한, 장성한 이런 뜻입니다. 즉, 분별 있는 나이에 도달한 성년을 가리킵니다.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진리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그의 영혼이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올바른 진리의 꼴을 먹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SNF파 역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를 잘 안다고 자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진리에 도달하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고스란히 자기의 의로, 자기의 물질적인 이익의 재료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자 했을 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가 진정으로 진리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얻을 때 비로소 그는 그리스도를 닮아 그 믿음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토록 갓난아기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은 이유는 교회 안에는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성경을 교리를 안다고 해도 그 지식을 바탕으로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쪽배를 띄우고 그 험한 바다를 향해 담대히 노를 저어 나아가는 자들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지식에서 그칠 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삶의 깊은 감동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특별한 의미가 되지 못할 때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듣고 보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꼭 그 영혼이 이기적인 유아의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내가 괴로우면 다 주저앉아, 다 던져버리고 뒤로 물러가 버리는 신앙이 그런 것입니까? 갖는 아기를 보십시오. 배고프면 울고 배설을 하면 울고 어디 몸이 불편해도 울고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울어댑니다. 얼마나 많은 인내 속에서 엄마가 그 아기를 길러내는지를 보십시오. 아기는 그렇게 온통 자기 자신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그 모든 수준이 아직 지극히 낮은 단계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온통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아직 유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유아가 이제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본능에 의존해서 자기밖에 모르던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와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야단을 맞기도 하고 이쁜 행동을 하면 듬뿍 사랑의 표현을 받기도 합니다. 이어 태어나는 형제들에게 이제 부모의 사랑을 나누어 받으면서 많은 것들을 양보해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때가 이르러 군대에 들어가고 이제 취업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 험준한 현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때가 되어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또 얼마나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배우게 되고 마침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또 힘겨운 진통을 겪습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내 부모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키우셨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자녀가 힘들어할 때, 자녀가 그릇된 길로 행할 때 밤을 지새우며 애를 끓는 일들을 부모가 되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결혼을 통해서 모두 품 안에서 떠나갈 즈음에 다시 나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점점 더 나이가 들어서 현저히 이제는 몸과 마음이 노쇠해질 때 지나온 나의 모든 시간들이 수고와 슬픔뿐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어른이 되어가는 험난한 과정이고 그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낯선 환경들과 부딪히면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어른이 되어갈 때 이제 아이는 아,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구나. 살아간다는 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아이는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면서 아니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감격적이고 기쁘고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모든 날들이 그렇게 눈부시게 아름답기만 하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에 대한 뜨거운 눈물과 영혼의 희열이 조금씩 사라져갈 무렵에 이제부터는 신자로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 사명과 이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더 깊은 진리의 세계를 깨달아 알아야 하고 말씀과 기도의 경건의 훈련과 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지만 달라도 너무 나하고 다른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야 되는 그 갈등과 진통, 내가 갈리는 그 여정을 또 지나가야 합니다. 인생이 너무도 힘겹고 고달픔을 느끼게 되는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숱한 좌절을 느끼지만 그 고통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결국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끝에서 마침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 안에 숱한 죄의 어둠을 보며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신자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무대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유일한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밀한 진리들을 통해서 더 깊은 깨달음과 더 크신 은혜와 더 놀라운 위로를 그리고 나의 깊은 숨겨진 죄까지도 도려내시는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믿음이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의 인생의 바다를 지나가면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수많은 시련과 고통과 갈등과 절망의 계곡을 지나 훈련되어져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모든 인생의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결국 한 사람의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사람으로 영적인 지각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각. 아이스테테리온, 이 지각이란 말은 정신 혹은 기관의 능력, 보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 같은 감각기관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곧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훈련해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지각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훈련과 연습의 모든 과정이 수반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은 행복과 평안의 시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혹독한 훈련과 부단한 연습의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존재할 때, 절대 진리가 존재할 때 절대적인 법이 사회를 지탱하는 정의와 도덕이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윤리가 존재하는 법인데 이 절대 진리를 멸시하는 세상은 더 이상 이런 가치들을 지켜낼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혼란과 혼돈입니다. 세상의 악은 이렇게 창궐한데 죄는 부인하는 마지막 때 인간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이렇게 죄가 많아지는데 죄인은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 그러면 아주 질색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악은 이렇게 창궐한데도. 죄를 죄로 악을 악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간.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부정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보십니까? 부끄러움을 상실한 양심의 화인 맞은 인간들이 살아가고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그 끝은 무엇이라고 여기십니까? 진리가 존재하고 그 진리 앞에서 인간이 부단히 그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면서 겸손해질 때 그나마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다 부정해버리고 인간 자신이 진리라고 떠들고 믿는 시대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이토록 불분명하고 불명확해진 시대는 이제 점점 멸망의 시간을 향해 더 빠르게 미끄러져 내려갈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이라는 그 모든 희비애락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결국 궁극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서 참되고 거짓됨의 그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생 발견해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거짓, 선, 악, 의, 불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런 것에 대한 관심조차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행복 그리고 돈,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궁극의 선이고 궁극의 악인지, 무엇이 진리고 진리가 아닌지, 무엇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것은 그릇된 믿음인지, 결국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그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면 그럼 그의 삶과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선과 악의 경계선에서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교인들을 봅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한 정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명백한 이유는 그가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과 지혜를 아직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위한 치열한 연단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는 결국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영혼이 깊은 깨달음을 얻어 절대 선과 절대 악에 대한 기준이 한 영혼 안에서 명확해지지 않으면 그는 결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지워버린 채 선과 악의 기준점을 모호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만 지워버리면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올려놓으면 이제 모든 인간들을 마귀의 손 아래 둘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통합시켜버리고 모든 가치 판단의 척도는 더 이상 인간을 스스로 피곤하게 만드는 인간의 이성도 아니고 단지 이제는 뭐예요? 인간의 마음, 인간의 느낌이라고 속삭입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네 인생이야.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야. 법, 윤리, 도덕 개나 주라고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즐거운 인생을 살아. 선악과를 따먹어. 영원히 살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벗어나. 네 인생만 피곤해질 뿐이야. 하나님에게서 도망쳐, 도망쳐. 여성들이여 가정을 버리고 도망쳐서 당신의 인생을 사시오.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다 벗어나라는 거야. 다 너만 생각하라는 너만. 세상은 참 모순됩니다. 남자를 더 이상 남자라고 하지 않고 여자를 여자라 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가면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이 부여한 천부적 절대 기준과 그 질서들은 다 부정하고 파괴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인간은 모두 평등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진리를 버린 인간들이 무슨 수로 평등해지고 무슨 수로 정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런 숭고한 가치를 논할 자격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느냐?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책임과 의무는 다 지워버리면서 인간을 위해 인간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계속 높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또다시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사악하고 참남한 짓들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멸망의 길, 붕괴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 절대 기준은 다 파괴하면서 인간들에게 인간이 지키기를 원하는 어떤 시대적 기준을 말하고 강요할 때 과연 그것을 지킬 능력이 인간에게 있겠느냐? 그것을 지킬 인간들이 존재하겠느냐? 세상은 결국 공멸의 길로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안에서 결국 스스로 답을 찾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 중심의 진보적 사고입니다.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해결된다. 지가 알아서 다 답을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알아서 다 행복을 찾아서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십자가가 필요 없는 무신론적이고 진화론적인 인본주의에 입각한 사고입니다. 자, 그런 인간들에게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필요하고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 성경이 이 절대적 진리가 그런 자들에게 뭐가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모두 하찮은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결코 인간에게 답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인간에겐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능력이 있다면 왜 이 세상의 전쟁과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교도소는 죄인들이 넘쳐납니까? 왜 범죄는 쉬지 않고 일어납니까? 답은 오직 진리 안에 있고 그 진리 속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지를 깨달아 배우고 아는 것만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올바로 존재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 결국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만 마침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모든 삶을 통해서 결국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고 궁극에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을 파멸로 몰아넣으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모든 것을 다 뒤섞어가지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인간은 그 무지의 어둠 속에서 더 마음껏 악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어두워져야 인간의 지각이 더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야 더 많은 죄를 범하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로 멸망을 향해 가속도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듭난 자의 영혼에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언제나 칼날처럼 죄의식이 서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매우 명민한 영혼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왜? 그렇게 되기 위해 숱한 연단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할 때 벌어진 그 많은 죄악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그 죄의 혹독한 대가들을 인생 속에 지불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식하고 죄를 죄로 바라볼 수 있는 정확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더 눈이 밝아지면 더 많은 죄가 보이지만 진리의 눈이 여전히 어두우면 무지 속에 수많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여전히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기 원하십니다. 결국 그 연단으로 지각이 생겨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분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연단을 받으면서 진리와 비진리가 선과 악에 공존하는 이 혼란의 시대에 날선 검과 같은 날카로운 분별력으로 선악을 분별해서 오직 진리의 편에 서는 장성한 자입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야 진리를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진리를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뭐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시고 그냥 가끔씩 이렇게 교회 한번 오시는 것으로 그런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인생을 지나가면서 여러 연단을 통해서 왜 진리를 선악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경험해 가야 합니다.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즐겁고 편안하고 무탈하고 행복하게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로 한 시대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할 때 진리의 편에 서서 예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옳소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래서 진리를 지켜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열심히 진리를 통해서 자라가야만 되는 명백한 이유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서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이 이 뜻을 성취해 나아가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진리의 가치를 수호해내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